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2021년 1월 30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을 묵상할 차례입니다. 너희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신학교에 처음 들어온 학생들에게 10계명을 대라고 했을 때 5계명 이상 쓰는 학생들이 아주 드물다고 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제가 남침례 교단 신학교에서 첫 학기 구약개론을 들었을 때 교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계명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죄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아는 계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살인은 누구나 죄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나는 살인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여섯 번째 계명만큼 해석의 폭이 넓은 계명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여섯 번째 계명만큼 논란의 여지가 많고 많은 사람들이 위반하는 계명도 없습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참 논란이 많은 계명입니다. 왜 논란이 많은가?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계명에는 아무런 조건이 붙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절대 다수의 크리스천들은 이 명령을 무조건적인 명령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불의하게 생명을 취하는 것만 금하는 명령이라고 해석합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는 살인하는 것이 허용될 뿐 아니라 살인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나라를 방어하기 위해서 살인하는 것은 이건 괜찮다고 합니다. 정의로운 전쟁이라는 표현을 우리 자주 쓰는데 공의로운 전쟁에서 적군을 죽이는 것은 비성경적이 아니다. 공의로운 전쟁이란 어떤 전쟁인가? 합법적인 정부가 합당한 대의 명분을 위해서 공격에 상응하는 힘을 사용해서 적국의 민간인이 아닌 군인들을 죽이는 것. 이것은 공의로운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은 괜찮다고. 또 둘째,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서 살인마들을 사용해 처하는 것, 이것도 괜찮다고 믿습니다. 또세 번째로는 자신과 가족을 방어하기 위해서 살인하는 것, 이것도 괜찮다고 믿습니다. 대부분 개신교단의 입장은 첫 번째와 두 번째에는 동의하는 겁니다. 전쟁 나가서 죽이는 거, 이거는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에 적용되지 않는다. 또 대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살인마를 사용해 처하는 것, 이것도 이 계명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자신과 가족을 방어하기 위해서 살인하는 것, 이거 괜찮다. 누가 도둑이 집에 들었을 때 그를 죽이는 거 괜찮다. 이렇게 해석하는 근거가 물론 있습니다. 한두 가지 되는데, 먼저 구약을 보면 이런 자들을 죽이라는 말씀이 수없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레위기 20장은 제목이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드리면은 무릇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우거하는 타국인이든지 그 자식을 몰렉 신에게 주거든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칠 것이요 합니다. 또 조금 뒤에 가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곧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는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 자도 죽이라고 하십니다. 무릇 그 아비나오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죽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또두 번째 근거는 노아의 홍수 후에 하나님이 창세기 9장 6절에서 말씀하신 것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의 피를 흘릴 것이니라. 누구든지 사람의 생명을 취하면 그의 생명도 사람의 손에 의해서 취함을 받을지니라는 말씀입니다. 왜이 말씀을 하시는가? 이유를 대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는데 그 사람을 죽이는 죄는 이거는 반드시 갚으신다는 말입니다. 이런 구약 말씀들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악이 관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살인은 허용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악한 자들을 죽이는 것을 허락하신다고 믿는 겁니다. 따라서 흉악한 범죄자들을 사형에 처하는 것은 그건 비성경적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 달리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메노나이트들, 아미시들, 브레더린 크리스천들, 이와 같은 평화주의자들은 다르게 해석합니다. 이들은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누구도 생명을 취할 수 없다고.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남을 고의로 죽이는 것은 죄라고 믿고, 누구도 고의로 죽이기를 거부합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죽이기를 거부합니다. 이들의 입장을 잘 예시해 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예전에 그 캐도릭의 핍박을 피해서 그늘 도망을 다녔던 소수교단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브레더린 형제교단 교인들이 있었는데 이 형제교단에 속한 교인이 캐도릭 순사를 피해서 빙판 호숫길을 도망가던 중에 자신을 쫓던 순사가 얼음이 깨져서 물에 빠져서 죽게 된 것을 봅니다. 그러자 그 도망가던 그 형제교단 교인이 다시 돌아가서 그 순사를 건져줍니다. 건져주자 물론 그 순사는 다시 그 브레더린 교인을 잡아서 데리고 가서 죽게 합니다. 자신이 그렇게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 브레더린 교인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을 살려주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을 보고 똑같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똑같이 경건한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총을 소지할 성경적인 권리가 있다고 하고 그리고 물론 그 총을 사용해서 필요하면 다른 사람도 죽이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그런 권리가 없다고 합니다. 크리스천들 간의 의견이 갈라지는 것은 국가 간의 전쟁, 살인자 처형, 정당 방위, 이런 것과 같은 이슈에 대해서만이 아닙니다. 낙태에 대해서도 애 유산시키는 것. 또 안락사에 대해서도, 또 자살과 같은 것에 대해서도 의견이 크게 다릅니다. 물론 보수적인 크리스천들은 낙태와 안락사와 자살이 모두 100% 비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살인은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이 아닙니다. 죽게 놓아두는 것, 살인 방조도 살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살인 방조죄를 저지른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이들은 강도를 만나 거반 죽게 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합니다.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나중에 지나간 착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지 않고 불쌍히 여겨서 응급 조치를 하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돌보아 주지 않았으면 그는 죽었을 겁니다.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죽어가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를 구하지 않기로 의식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마가는 분명히 말합니다. 길 반대편으로 피하여 지나갔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구보다도 이웃을 사랑해야 하고 윤리적인 삶의 본을 보여야 하는 대제사장과 레위인이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오다가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당시 유대인들에게나 오늘날 크리스천들에게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니, 어찌 대제사장이 그럴 수 있는가? 어찌 찬양을 인도하는 레위인이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러나 여러분, 깨끗한 양심으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가? 우리 목사들과 장로들과 안수 집사들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강도가 출몰하는 외딴 위험한 지역을 지나가다가 강도마저 거반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하겠는가? 가던 길을 멈추고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응급처치하고 병원으로 데리고 가겠는가? 아니면 나도 그 사람과 같은 신세가 될까봐 줄행랑을 치겠는가? 강도마저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돕지 않는 것만이 살인이 아닙니다.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힐 수 있었는데 그저 보냄으로써 얼어 죽게 하는 것도 살인입니다.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줄수 있는데 주지 않아서 굶어 죽게 하는 것도 살인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무죄인 것을 아는데 말하지 않아서 죽게 놓아두는 것도 살인입니다. 옆에서 태아를 낙태시키려고 하고 식물인간을 안락사를 시키려고 하고 자신도 자살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말리지도 않고 쳐다보고만 있는 것도 살인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살인이라는 죄를 정의해 보면 우리도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레위인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누구의 몸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라고 믿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 크리스천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이 육계명의 해석 원칙을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말을 들었으나, 구약의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도 모두 심판을 받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도 모두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누구에게 분노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그런 자도 지옥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약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해석할 때 우리 생각대로 해석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법으로도 해석하지 말아야 됩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십계명 해석 원칙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모든 계명은 외적인 행위뿐만이 아니라 내적인 마음의 태도도 관장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인죄를 해석해야 됩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생각이나 말이나 제스처나 행위로 내 이웃을 욕되게 하거나 증오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죽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제6계명은 대부분 신학생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대부분 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가장 지키기 쉬운 계명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지키기 힘든 계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외적인 행위로는 살인하지 않지만 말과 생각과 태도로는 수없이 남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남에게 분노하고 남을 미련한 놈이라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주님 말씀에 따르면 낙태 수술을 해주는 의사를 증오하는 것, 낙태 수술을 하는 것만큼이나 큰 죄입니다. 누구를 증오하는 것은 종종 그가 죽었으면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살인의 뿌리가 되는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과 같은 것들, 그것도 살인죄로 생각하신다고. 우리는 이 세상 법정에 하위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천상법정의 상위법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하위법 그것만 어기지 않으면 됐다 그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신 천상법정의 상위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상위법에 의해 수없이 많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왜이 말씀을 하십니까? 레위기 19장 17절에서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워할 뿐 아니라 혀로 남을 중상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합니다. 잠언 12장 18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을 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치유를 가져다 주느니라. 여기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한다. 우리 혀가 살인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해석하면서 혼동스러울 때 나의 본능적인 생각을 따르지도 말고 신학자들의 해석을 듣지도 말고 주님의 말씀과 삶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성경 말씀의 해석의 유일한 기준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았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당 방위이기에 남을 살인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대로 예언한 대로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형장으로 끌려가실 때에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은 육계명을 완벽하게 지키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초보수파 침례교회라고 자랑하는 올랜도의 어느 미국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는 예배 시간에 강단에서 총을 차고 설교합니다. 왜? 성도들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극단적인 경우라고 하도 미국 목사들 가운데 집에 총을 소유한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가족들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과는 상반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드로가 베었을 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베드로에게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드는 자는 모두 칼로 망하기 때문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대부분 미국 개신교 교단 목사들 아미시들과 천지 차이로 다릅니다. 아미시들은 아미시 학교에 들어와서 어린 자녀들을 무자비하게 죽인 살인범을 즉시 용서하고 그의 부모를 오히려 위로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미국 대부분 교회 목사들, 한국의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분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손 목사님은 자신의 아들 둘을 죽인 공산당원을 양자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기본을 모릅니다.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계속 나 하며 자신의 자존심과 체면과 유익만을 따지고 있으면은 총이 필요합니다. 정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세례를 받을 때 정말 그 의미를 알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면 자신의 옛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진정 만났다면 벨이 다 없어져야 합니다. 세상에서 더 오래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도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누가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되는 겁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도 가는 겁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세리와 다름없고 죄인과 다름이 없느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설교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예배드리다가 죽임을 당하는 것은 이 펄스에 가서 술 먹고 춤추다가 죽는 것과는 천지 차이의 죽음입니다. 하나는 순교고 다른 하나는 개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죽이고 죽는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을 수 있는가? 누군가는 주님 말씀을 믿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을 때 끊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보복하지 않을 때 서로 죽이고 죽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레미제라블 영화에 나오는 장발장과 같이 자신을 집요하게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그 자베르 경감을 계속 죽이기를 거부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 깊이 묵상하시는 가운데 앞으로는 살인 방조죄도 짓지 말고 마음속으로도 살인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 우리 모두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